철학자 소크라테스와 예수님과는 비슷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사설에서는 이 소크라테스와 예수님의 공통점을 이 네 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공통점은 직접 글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당시 파격적인 철학자였지만 자신의 신념이나 사상을 글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글보다는 말과 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각과 말을 글로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셨던 분이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 공통점은 모두 이 사형 선고를 받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를 어지럽게 했다라는 이유로 이 독배를 마시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독배의 사형 선고가 아니라 십자가형을 선고받죠.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단지 자신의 신념으로 인해서 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념과 사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른 죽음이죠. 세 번째 공통점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창조주이시자, 이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주관자이시자, 구원자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와 같은 인간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질문법을 많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질문법을 사용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질문법을 사용한 이유는 그가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했다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이거는 사실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폴론 신전 기둥에 새겨진 유명한 구절이었다고 하죠. 진짜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 중에 정말 유명한 말은 바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소크라테스가 질문법을 사용한 이유는 그가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질문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을 던져서 진리를 찾아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그분은 진리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제자들을 향해서 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때로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도록 하실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서 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의 신앙은 질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는 이렇게 질문하셨죠.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모세는 이렇게 질문하셨죠.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에스겔에게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신앙을 체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찾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인가와 함께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계신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무엇인가? 그 질문을 통해서 진리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고 계신데, 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이 현 주소, 신앙의 현 주소를 발견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질문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한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그들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네가 지금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여러분, 사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이 권위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한낱 이 목수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랍비도 아니었고요. 어떤 뭐 뛰어난 학교에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문화에 소속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전에 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신학교도 나오지 않고 목사도 아니고 출신도 불분명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전 신학교 나왔습니다, 여러분. 총신대학교 나왔습니다. 총신대학교. 그런 사람이 설교를 한다라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길래 여기서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러나 그들이 진짜 궁금했던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며 또한 백성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가? 그것이 궁금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들의 권위였습니다. 자신들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가 우선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전에서의 최고의 권위자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성전에서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에서는 말씀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자가 바로 나인데 지금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권력의 중심에 장로인 내가 서 있어야 하는데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참 특이합니다.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시죠.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너희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너희가 그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지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질문에 역으로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바로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쉬운 질문이에요. 당연히 하늘로부터 온 것이지 이 질문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회의를 할 내용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의논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질문이 굉장히 골치 아픈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이 골치 아픈 질문이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의가 단순히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백성들의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유월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세례 요한은 사람의 권위로 그 세례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런데 반대로 이 세례 요한이 이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들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너희는 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왜 그의 말을 믿지 않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겠노라. 몰라서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거예요. 회피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겠노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아버지는 그 맏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오늘 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고 오느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큰아들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좀 일 좀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은 순종적인 대답을 했지만 그는 결국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괘씸하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야겠다. 내가 형에게 가라고 했는데 형은 가지 않겠다고, 아, 가지 않은 것 같아. 네가 가서 좀 일 좀 하고 오느라. 그러자 이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과 다르게 막 대놓고 화를 냅니다. 아버지, 지금 형도 가지 않았는데 왜 저보고 가라 합니까? 맨날 이런 건 저만 시키시고. 그러면서 화를 버럭 내면서 짜증을 내버린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지 않겠습니다. 왜 맨날 저보고 이런 것만 시킵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시간이 지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서,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습니까? 행하였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을 하죠. 둘째 아들입니다. 이것은 회피할 수 없는 대답인 거예요. 앞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뭐 이런 질문에서는 회피할 수 없는 질문인 거예요. 당연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지요. 그러다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뉘우치고라고 표현합니다. 뉘우치고. 뉘우치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의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함. 회개함으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지금 너희들보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보다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 누가 더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32절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그는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 중심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성전에 찾아가지 않고 이 광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고 물질과 권력과 이런 세상적인 것의 중심지가 바로 성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성전이 아닌 어디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찾아오게 되었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온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는 자가 누구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구경꾼으로 광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말에 1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목이 터져라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전통과 신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킨 건 율법도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 율법이라면 좀 귀엽게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켰던 건 율법도 아니었고 그들의 신념과 전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신념과 전통.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듣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성경은 믿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회개함으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함이 진짜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돌이킨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돌이킨다라는 것은 유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갔던 길을 돌아온 게 유턴이에요. 그냥 이렇게 방향을 바꿔, 살짝 바꾸는 게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라는 것은 완전히 180도 유턴하는 거예요. 이 180도 유턴하라는 것은 여러분, 내 인생의 발걸음을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걸어온 발걸음이, 지금까지 걸어온 발걸음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것이 맞다라고 믿어온 그 신념을 다 뒤집고 돌이킨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약간의 방향을 트는 거면 얼마나 쉽게 틉니까? 그런데 돌아왔던 길을 되돌아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돌이키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충돌이 일어나야 됩니다. 충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충돌이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내 삶과 삶에서 자꾸 빗겨만 나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자꾸 빗겨만 나간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자꾸 피해가고자 하면, 변명하고자 하면, 하나님 이래서 저렇습니다,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직면하는 거예요. 직면. 변명이 아니라 직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질문.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을 때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충돌이 일어나니까 질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나는 죄인이라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만 하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는가?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복을 주시지 않는가? 왜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충돌되어 질문을 던져지게 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충돌이 일어나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가지 마시고 직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게 될 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현 상태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도무지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느 집주인이 포도원을 크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보통 큰 포도원이 아니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그 포도원에는 이 포도즙을 짜는 틀이 있었고 또 이 망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망대라는 것은 이 돌로 지은 탑입니다. 근데 굉장히 좀 높게 지어서 거기서 이 포도원을 감시하거나 또한 이 농부들이, 일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을 이 망대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대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포도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주는 그 넓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이 세를 주고 잠시 타국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34절을 보시면 그 포도원 주인은 이 열매를 수확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서 이 수확의 세를 받기 위해 자신의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게 됩니다. 당시 소작인들은 이 주인에게 이 수확한 것의 2분의 1을 이 세로 바치게 되었는데 그나마도 2분의 1 정도면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것을 이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추수 때가 되면 종들을 보내서 그 수확의 일부를 걷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생각해 보니까 몇 년째 주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오지 않고 종들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매년 수확의 일정 부분을 바치긴 했지만 주인이 오지 않고 종들만 보내니 그들에게 욕심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나쁜 마음 먹고 나쁜 짓 한 사람은 있습니까? 드뭅니다, 여러분. 드물어요. 처음부터 내가 저 사람 뭐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짓 해야지 이렇게 한 사람은 드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안주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게 되고 막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권력과 권위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이 타락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내쫓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전해들은 주인은 너무나 황당해서 이제는 더 많은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 숫자가 좀 적어 너무하네. 그러면서 종들을 더 많이 보내게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내쫓아버렸던 것입니다. 주인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의 아들을 포도원에 보내게 됩니다. 설마 내 아들까지 죽이겠어? 이제는 이 아들을 보내서 이 모든 것들을 좀 일을 처리해야겠어. 그래서 아들을 포도원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면서 더 악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아들은 주인의 아들이지. 아, 이 포도원의 상속자니까 우리가 저 아들만 죽이고 나면 이 포도원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우리의 소유로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찾아온 아들을, 주인의 아들을 때리고 죽여버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마치시고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40절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수확에 대한 세를 제대로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맡겨야만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비유의 말씀을 듣고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농부가 누군지, 이 종들은 누군지, 이 아들은 누군지, 주인은 누군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전혀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여러분, 건축을 하다 보면 쓸모있는 돌이 있고 쓸모없는 돌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 벽돌을 찍어내죠. 그래서 뭐 자연석을 가지고 크게 만들진 않지만 과거에는 이 자연에 있는 돌을 그대로 가져 쓰거나 아니면 깎아서 만들었는데 어떠한 돌은 깎아서도 만들 수 없는 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축자는 그 돌을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건축자들이 쓸모없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건축자가 버린 쓸모없어 보이는 바로 그 돌이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확히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건축에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필요 없다고 버린 그 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돌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죠, 예수님. 너희들이 필요 없다고 때리고 결국에는 나를 죽이려 하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저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자신들의 왕국으로 만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의 권력과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막 물질을 추구할 뿐만이 아니라 권력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으니 바로 눈앞에 있는 메시아조차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막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내 눈앞에 계세요. 그런데 나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 바로 내 앞에 계신 그분이 보이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되리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44절을 보시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44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돌이 있는데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것이다. 개인적인 심판. 또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게 되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깨부셔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파워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깨트려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 사람들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반응하며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그저 은혜 받았네. 아, 오늘 좋은 말씀이네. 오늘 목사님 엄청 소리 지르시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질문을 던져보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지시는 그 질문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가치 없는 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삶 속에서 그분을 정말 능력 없는 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가치와 내 정욕과 욕심과 성공이 들어차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국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의 핵심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는가? 누가 계시야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라든지 말씀을 묵상할 때라든지 GBS를 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할 때 어떤 때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히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돌이키다라는 말의 뜻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물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물들이는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거대해 보여요.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떼와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세상만 보고 있으면 좌절이 찾아와요.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누구를 발견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만을 찬양대,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의 고백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순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때 평안하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안에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논리와 경험의 충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적인 충돌로 인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이 될 줄 믿사오니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굳건한 반석과 머릿돌이 되어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